저희들은 마가복음 속으로 들어와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본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까?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큰 틀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그렇게 따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보죠. 마가복음의 마가는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의 두 군데에 소개가 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양아들처럼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이라는 상징적인 그러한 이방 박해의 나라에서 교회가 있는데 베드로와 마가가 함께 하였다라는 암시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마가는 누구인가 하면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마가복음이 그려내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마가복음 처음부터 읽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과정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침 11장에 우리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시는 최후의 사역이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주후 70년경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은 사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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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이 베껴서,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글을 베끼는 서기관들이 잘 보관하고, 그렇지 않은 서기관들이죠, 해서 저희들한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이 주후 70년경에 쓴 글인데,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함락이 되고 무너진 이후입니다. 그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겪은 유대 민족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전 파괴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이제 우리의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에 대한 굿뉴스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타이틀들, 하나님의 아들이니, 메시아니, 인자니, 이런 타이틀들을 잘 이해를 해야 마가복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리되어야 되겠죠. 마가는 먼저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선언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글쓰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독자들은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아? 라고 계속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확신이 가는, 믿음이 가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 단네 번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든지 로마 군인이, 즉 이방인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믿음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야 또이 예수님이 메시아 혹은 왕이라는 그러한 말에 힘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관이 있었을 때에 선지자들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더라라고 선포하셨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이처럼 스가랴라는, 즉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멀리서 내다보면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셔서 그 나귀를 타고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함으로써 마가가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요. 지난 시간 설교까지 우리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만나서 축복하시고 또 부자 청년을 만나서 모든 재물을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도 하셨죠.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떠나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관원들 지도자들에게 잡혀 고난받아 죽임을 당한 후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두 제자가 두 편으로 나뉘어 있는데 두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예루살렘 권력을 한번 지어보고 싶어서 누가 좌의정, 누가 우의정 할 것이냐라고 옥신각신 다투고 그 다툼을 바라본 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굉장히 화를 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지나기 전에 바디메오를 만나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닌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면 그 능력으로 고칠 수 있으시지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사람의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하여 눈을 뜨게 하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마가가 글을 쓰고자 하는 의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이 사건이 생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눈먼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길 원치 않으십니다. 거지라고 할지라도 눈을 뜬 자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자 청년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했는데요. 눈먼 소경에게는 맹인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고 그냥 따르라고 허용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같이 예루살렘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환을 줄기차게 예고하셨는데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제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역들입니다. 아직까지 부귀 권세를 탐하는 제자보다 바디메오 같은 자가 눈 하나 뜨게 해달라라는 소박한 바람을 들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그렇지만 바디메오에게는 눈 뜨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희망이요. 예루살렘에 같이 가서 예수님의 평화의 사역을 뜬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목격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고서도 마가는 이러한 준비 작업을 한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왜 들어가십니까? 우리는 이미 압니다. 마가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줬죠.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을 다 읽은 사람으로서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는가? 고난과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지요. 마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은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평화의 왕 메시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의 예수님의 근거지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집이 여기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라 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시온의 딸 너희 왕이 나귀를 타고 뭐 오신다 이 일이 너무나 이게 뜬금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 타고 오심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 이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것이 생각난 것이지요. 더더욱이 이 나사로의 집이 이 베다니에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라기보다 간단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포인트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 저 예수님 우리 동네에 나사로를 살리셨더라. 잠깐,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이 베다니 혹은 벳바게를 거쳐서 여러 번 왕래하신 분인데, 이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베다니를 마치 처음 소개하는 것처럼 말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낯선 곳인 듯 낯선 곳이 아닌 듯한 이 벳바게에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명령은 어떤 면에서는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지 않기도 합니다. 아무렇게나 보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귀를 도둑질하는 장면 같지도 않아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주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라 라고 하면서 반환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베다니에서의 그 소문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 벳바게 사람들은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린 소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따져볼 일도 없이 나귀를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주민들에게 인식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거창한 위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초라하고 슬픈 모습이라고 봐야 합니다. 본문에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개선 장군 이미지로 만들려는 군중 같기도 한데요. 자세히 보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는 발견합니다. 로마군의 입성은 높은 군마를 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그러니까 군마를 타서 이스라엘의 왕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로마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베다니 벳바게라는 곳에서 출발한 그 초라한 모습의 왕입니다. 벳바게에서는 성전 재물을 끌고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사용할 양이나 염소를 거기서 데리고 와서 죽여서 제사 지내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운명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철저하게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실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군중들은 아니에요. 몰라요. 겉옷을 나귀 등에 깔고 거리에도 깔고 로마 군대 입성 흉내까지 내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소서라는 그 호산나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의 대적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한 목소리를 냅니다. 봐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 예수, 나사렛 예수를 따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싶어도 허사다라는 것이죠. 저 갈릴리 청년 예수를 봐라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까지 깔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호산나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외치며 야단법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질서가 온다는 그 어떤 심벌, 상징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식 차이가 크죠. 이러한 군중들은 끝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는 구약과 단절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힘으로서 무력으로서 영웅이 되는 제너럴 장군이 아니고 평화의 왕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는 것은 이것은 발상의 전환이고 이것은 정말로 역발상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휙휙 둘러보신다는 말까지 이제 본문에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로 오물러 서셨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촌사람이 예루살렘하고 성전 한번 구경하고 물러서는 듯한 느낌이지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33세의 청년 예수가 일주일 안에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독입니다. 아무 말 없이 소리 없이 물러나십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예수님은 지금부터 예루살렘에 오르락 내리락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의 드라마적 장치인 것이지요. 쓸쓸한 비극처럼 보이지만 결국 독자들에게 전율을 일으키고 온 세상의 희망을 가져오는 저자 입장에서 종합적 글쓰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는 종합적 독해법을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좋은 시가 짧은 시가 하나 있어서 인용합니다. 이방인, 이 마을 사람들은 돈을 희망이라고 말한다. 돈이 많아지는 것을 미래라고 말한다. 따라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성공이라고 말한다. 슬프다. 마을마다 언어가 다르다. 네, 희망, 성공, 미래라고 말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돈이라는 것이죠.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 그 속내는 돈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종합적인 글쓰기를 했다면 우리는 종합적인 독해법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나눈 말씀 네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면 그 예루살렘 성읍이 당할 고통을 미리 예견하는 행위이십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벳바게를 거쳐서 여행하셨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벳바게에서 잡아서 성전 높은 곳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리할 것은 해방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데 대해서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쉽게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역사적인 상징이라고 하지요. 마카비 시대에, 즉 예수님보다 17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로부터 시리아 그리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실제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카비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려가지, 수금, 현금, 제금, 즉 이거는 하프와 금은고와 꽹과리와 바이올린을 칭하는 어른 한자말인데요. 이것들로 찬양과 노래로 감사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가는 독자들에게 자기 민족의 그러한 그 해방의 역사를 예수님에게 투영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마카비 형제가 이룩한 그러한 독립 해방의 그러한 역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잘 아는 세 번째 대지의 정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죠.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비록 예수님께서 명절 때마다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러 번 방문하셨지만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 마지막 방문이라고 하십시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은 하시지만 겸손하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어떤 성읍에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것 대단히 겸손한 제스처라고 합니다. 평화를 맺자라는 암시라고 합니다. 실전에 참여하는 커다란 그 군마 말 위에 타고 입성하면 전쟁하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오늘 기억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대지는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그 오심을 재연하심으로 이전에 한번 있었던 일을 재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금 현재성을 일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천명입니다. 감람산 기석의 배단이 예루살렘 동쪽인데요.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메시아가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성경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다시 한번 재연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동쪽의 문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골든 게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동쪽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문인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 골든 게이트는 자비의 문, 평화의 문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함께 계심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심이라는 것이죠. 임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 주로 동쪽에 있는 골든 게이트를 통해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다라는 것이죠. 역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에스겔이 본 그 비전에서 우리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어떤 상징으로서 동쪽의 문 골든 게이트와 같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심의 그 문과 똑같은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크리스천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인 것입니다. 그 동쪽의 문 골든 게이트가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오실 문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 전에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도리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천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을 옛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재현하심으로 지금 현재를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정착되고 폭력이 아닌 겸손한 나귀에 탄 임금으로서 이 세상을 새롭게 돌파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그 혹독한 고통과 고난과 고문에 이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잘 배우고 습득하고 믿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